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디 칠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곧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보통 때보다 조금 길죠.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결국 섬에 도착하게 되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본문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뱃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배를 어떻게 운행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헤매다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섬에 도착했는지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각각 기록을 했는데 27절에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벌써 14일의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돼요. 밤 12시가 됐는데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밤 12시가 돼도 다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니까 다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워서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물을 재보는 거죠. 밑에다가 이렇게 길이를 재봤더니만 20길쯤 그 다음에 15길쯤 자꾸 이제 가까워지니까 물이 자꾸 얕아지니까 야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지금 깜깜한 밤이니까 육지로 갈수록 암초들이 있으니까 쳐다보고 피해가야 되는데 안되겠다 해서 닻을 내려가지고 일단 바다에 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그냥 배를 세워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육지로 가자 한 거예요. 이 27절부터 29절까지 상황을 보면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조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본문에서는 그냥 쓱 넘어왔지만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밥도 못 먹고 소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생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곧장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열흘도 더 지나고 나서 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열흘 동안 바다에서 헛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사자 보내주신 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곧장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가셨으면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하루나 이틀쯤 지난 다음에 좀 풍랑이 잔잔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무려 열흘 동안이나 참 이게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생하는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일정 부분 성취된다는 걸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진 바다에서 열흘 동안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다 죽을 것 같지만 열흘 지났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네. 정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간사한 존재인지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기보다는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이 뭔가 좀 섬에 도착한다고 하더니만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없잖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뒤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참 이분들도 자기들만 이제 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물에서 배 뒤쪽에 배 뒤에서 닻을 내리는 치라고서는 거룻배를 이제 구명적이죠. 조그마한 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그것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바울이 이걸 봤어요.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니라. 구명정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공들이 그대로 있게끔 한 거예요. 이 장면도 보면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공들이 굳이 이 마당에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공들이 도망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공을 해서 다 거룩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배에 사공이 없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겠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보면 배가 섬에 도착하는 과정들을 막 세밀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사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밀한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공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 계획대로 탁 도망가고 끝나버렸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실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을 행하시면 그게 조금 더 폼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내가 불러오겠다. 내가 기적을 보여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공들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공들이 도망을 못 가게끔 해요. 제가 이 장면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제일 크게 떠들고 다녔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아마 여기 나오는 사공들이 야, 내가 그때 바울 살려낸 사람이야. 내가 없었으면 바울 죽었어. 내가 없었으면 여기 로마에 무슨 교회가 있어. 이러고서는 아마 나중에는 자기들이 제일 많이 떠들고 다녔을걸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까지 사공들 저렇게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깜짝에도 쓸데없고 더군다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저까지 사공들이 뭐 어디다가 쓸데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살아남게 하시고 바울이 로마에 가게 하시고 또 결국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이 사공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33절부터 보면 그 다음 장면이 나와요.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이거 아직 바다입니다. 아직 바다에서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아직 풍랑이 다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그 배 위에서 아직 이 섬에 도착하지 못한 거죠. 바울이 권하기를 음식 먹기를 권한 거예요. 음식 먹으라고 권한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열흘 전에도 음식 먹으라고 권하고 그렇게 했어요. 안심하라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장면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자꾸 권면하고 이제 음식 먹자. 저 앞에 섬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힘을 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6절에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지껏은 어땠느냐? 안심을 못했죠.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열흘 전에 바울이 그때부터 열흘 전부터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심이 안 되잖아요.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흘 동안 바울은 뭐를 했을까요? 계속 안심하라고 권면했겠죠. 계속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했겠죠. 사람들은 계속 불안했겠죠. 계속 음식을 못 먹고 지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뭔가 보이니까 아 이제 섬이 보이네. 어떻게든 살 길이 생겼겠네. 살 길이 있을 수도 있겠네. 뭔가 조금 보이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경우,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눈에 무언가가 보여야 조금씩 안심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막 뭐라고 나무라거나 책망만 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 모두가 다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언제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마라. 근데 이 형제는 참 안타깝게도 직장에 다닐 때 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진 빚을 이 형제가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급을 받으면 그 중에 매달 120만 원인가 80만 원이 봉급에서 나가요, 그냥. 아버지 빚을 갚느라. 미리 알았으면 그거 상속받지 말고 그냥 내가 안 갚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우는 이유가 뭐냐면 봉급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는데 봉급에서 그거 빚 나가고 뭐 이것저거 해서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갚느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면했냐면 아이고 울고 이럴 일이 아니다. 아직 젊고 창창하고 좀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꼭 다시 취업하는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 취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지내자. 그리고 뒤돌아 생각해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직장 다니면서는 휴가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원하도 원치 않든 억지로 휴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아직 애기도 없고 이럴 때 부인 데리고 여기저기 좀 놀러 다녀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취업이 또 새로 됐어요. 취업이 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어디 여행 좀 갔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는 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집에 들어가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입니까? 그러고서는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쫄려가지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앞에 뭐가 보여서 탁 이렇게 아 뭔가 될 것 같으면 조금 안심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여기 있던 배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이 37절에 보면 조금 독특하게 돼 있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기 보면 누가가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지껏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의 일행만 우리고 그 일행 이외에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다 같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더 나오죠. 이 39절부터 41절에 보면 배가 어떻게 섬에 닿는지가 이제 탁 나오는데 섬에 가는데 배 이제 이물, 배 앞부분이 바위 사이에 끼고 뒤에서는 파도가 치니까 배 뒷부분이 파도에 맞아서 깨져서 자꾸 부서지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지금 호송하고 있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그냥 죽이자. 이렇게 군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무려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의 의자에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실은 이런 때는 죄수를 죽여버리는 게 합당한데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바울 때문에 죄수를 죽이라고 하면 바울도 죽게 되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 죽이지 마라 하고서는 죄수들까지도 몽땅 다 뛰어내려서 바다로 가서 헤엄쳐서 이 섬에 가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살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남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풍랑을 만났던 광풍을 만났던 바울이 닿던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만 큰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가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울은 이 과정에서도 단순히 죄수로 압송되어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살려내주는 그런 통로로 사도바울이 사역하고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는 그러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로마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놓고 보면 결국 내가 이걸 끝까지 못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가게 됩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 몰아쳐도 그것이 아무리 장애물처럼 보여도 결국 주님의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뜻이 있었을까? 바다 속에서 몰랐을 것 같아요. 도대체 풍랑을 만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결국 생기게 되는데 당장 로마로 가잖아요. 백부장이 떠들고 다녔겠죠. 우리가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어. 죄수들도 다 놓칠 뻔했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한 그대로 되더라고. 진짜 신통방통하더라. 아마 백부장이 그렇게 떠들었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그때 우리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살아남아가 그 못 도망가게 해서 다 같이 배에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 살게 되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게 했어. 우리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못 왔을 거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유익하게 쓰입니다. 유익하게 사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중간에는 이걸 당할 때는 이걸 잘 몰랐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그곳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잘 모르지만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주님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잘 이해는 못하지만 다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힘든 과정 속에서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풍랑이 몰아치지만 결국 주님께서 원하셨던 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때때로 어려운 일들과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하겠으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저 목적지만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혹여 고난과 풍랑을 만나는 시간들을 겪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안심하며 음식을 먹으며 또 주변에 함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바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어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